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야고보께서 이 서신의 결론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 즉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 사도 우리 야고보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서 5장 7절에서 12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셨죠? 참고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음과 인내가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짧은 6구절에 7번이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내가 바로 참 믿음의 열매라는 것,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이 인내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알려주셨죠. 주님의 재림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굳게 하여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소망 없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곧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 본향집에 들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어떤 삶으로 믿음의 열매를 알려주실까요? 바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가리키는 단어도 오늘 본문의 짧은 6구절에 7번이 나와요. 앞구절에서도 인내가 7번 나왔는데 이 마지막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에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4절에 교회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구원과 일으킴과 죄사함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엘리야의 예를 드시죠.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서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기도함으로 비가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에 오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과 연결해 보면 결국은 두 단어로 마지막 권면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인내하며 기도하라. 또는 기도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인내와 기도가 참 믿음과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의 삶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것으로 이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결론이니까 가장 간절한 마음이 야고보서에 들어가 있겠죠. 야고보의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가장 처음 주셨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 말씀이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첫 부분의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씀에서도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라고 하셨고요. 그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죠. 즉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첫 부분도 인내와 기도였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라. 기도하며 인내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지막 결론에서도 또다시 야고보께서 인내와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첫 부분과 이 마지막 부분에 다른 것이 있어요. 둘 다 인내와 기도를 명하시지만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다를까요? 이 마지막 결론에서는 기도하라고 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중에 병든 자들을 위해 장로들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기도가 개인에서 공동체로 나에게서 우리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야고보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야고보께서는 이렇게 처음과 끝까지 인내와 기도를 믿음의 열매로 말씀하시는 걸까? 왜 인내와 기도가 하늘의 지혜인 복음을 소유한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에서 맺어지는 참 믿음의 열매라고 하실까요? 죽은 믿음에서는, 즉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서는 절대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와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는 이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열매는 다 누구와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서 죽기까지 인내와 기도의 삶이셨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란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기도하시며 이 땅에서 인내하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죽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도 인내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바로 그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맺어가시는 열매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에서는 인내와 기도로 맺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하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그 내용에 있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을까?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며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을까?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끝까지 죽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직 하늘의 지혜인 복음에서 나오는 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인내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모든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말씀의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인내, 그 인내로 지키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3.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우리 자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 즐거울 때에 찬송하라. 사실은 찬송도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들의 기도의 고백을 볼 수 있죠. 거기도 기도, 간구와 찬송으로 그 시편 기자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간절히 간구했죠. 그리고 기쁘게 찬송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간구, 모든 기도도 간구, 기도와 찬송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백성들은 이러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도 보이는 모습이 인내와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만나야 되고 왜 악인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경외하며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소유한 하늘의 지혜였고 믿음의 증거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에, 아니 때로는 우리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의 아바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교제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다 알지 못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와 간구로 교제를 끝까지 나누라고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구절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6절부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닮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라.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주께서 가까우심으로 모든 염려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인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라고 하시죠. 특별히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염려할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염려할 일이 없어요. 다 염려할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는 그 염려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염려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것이 믿는 성도가 염려를 이겨나가는, 인내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과 그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내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천국 영광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인내할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아요. 야고보서는 하늘의 지혜로 인내하게 하신다.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내하게 하신다. 말씀 안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로 인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난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인내의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어오는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Verse 14 through 16.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자, 야고보께서 더 말씀하시죠. 우리 삶의 개인적인 기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그런데 이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아니 모든 성경도 다 그래요. 이 야고보서의 결론도 결국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을 또다시 알려주십니다. 나, 예수님, 성경. 맞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성경에서 그 믿음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거기서 시작됐을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은 비록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고 공동체고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고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예수님, 성경,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성경 예수님 믿고 알고 관계 맺고 교제 나누고 살아가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 교회와 우리까지 가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먼저 장로들이 가서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또한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시죠. 여기 보면 의인의 기도.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 장로들을 포함한 직분자들의 사역,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의 권면이 그렇게 끝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모든 직분과 사역과 성도의 교제에는 꼭 무엇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꼭 기도가 있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사역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없는 사역이나 교제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다 함께 하늘의 지혜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꼭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14절에서 16절 말씀이 해석하기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 질문들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어떤 질문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여기서 병든 자가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든 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병든 자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이 구절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병든 자를 말하는 것인지 특별히 개혁신앙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는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다. 왜?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성경적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 어떻게 보면 다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낫는 것은 이제 이 시대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적적으로 병 고치는 사역도 사도시대 이후로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린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병든 자를 육체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제도 치유 사역이 꼭 이루어져야 하고 치유를 위해 은사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해주신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낫는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반대로 기도해도 병든 것에서 낫지 못한다면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아니 장로들이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장로들이 가서 기도해도 안 나요. 그러면 장로들의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런 건가요? 야고보서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죠. 그런 믿음이었어요. 또 여러 질문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왜 장로들을 집으로 청하여 집으로 불러서 기도하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 장로들에게 자기가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장로들이 꼭 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장로들은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합니까? 기름을 바르는 목적은 도대체 뭔가요? 지금도 장로들이 병든 성도들을 심방할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기름을 바르는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드실까요? 그가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비를 그치게도 했고 또 그 후에 기도함으로 다시 오게도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본문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저 야고보께서 그냥 기도에 대한 아무 예나 구약에서 가져온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먼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 보지는 못하고요. 다음 주일까지 나누어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어려운 구절이 있을 때에 그 성경을 푸는 원리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홍대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풀려야 되죠?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뭐죠? 무엇보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엔 전체 내용, 특별히 전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한 메시지 안에서 이 구절을 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이 구절이 풀어주는 다른 구절들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문맥이 필요해요. 좀 더 큰 larger context. 한 구절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이 담고 있는 더 큰 문맥. 그리고 더 큰 야고보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 구절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고보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시는 단어들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어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텐데 먼저 형제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병든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병든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세 가지 견해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특별히 세 번째 견해를 믿어요. 첫 번째 견해는 병든 자를 육체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실제로 병든 자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든 자. 그들을 위해 장로들과 온 교회가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시대 때처럼 병고치는 특별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안수하여 치유하는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 거죠. 왜? 그런 때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장하기 위해 지금도 그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 가서 기름을 부으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구절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도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방편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두신 회복의 능력, 의사의 치료, 약, 수술, 그 밖에 여러 방편들을 통해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면 그 모든 것을 통해 병에서 낫게 해 주실 거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줘라. 장로들이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견해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요.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아니 장로들이나 교회에 알려서 기도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장로들을 집으로 청하여 집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저 병이 낫는 기도라면 왜 15절에 병이 낫는 것을 구원과 일으킴과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연결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실 때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병이 낫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병이 낫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 견해에는 여전히 여러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와요. 병든 자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들로 보는 거예요. 많은 개혁신앙의 분들이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병보다는 이제는 영적으로 병든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여지는 것, 회개가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잠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마음이 딱딱해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병든 자들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록에 가면은요, 일곱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병든 교회를 예수님이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영적으로 병든 것으로 보는 거죠. 특별히 그러한 자들을 위해 교회의 장로들이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듯 먼저 찾아가 심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도함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이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병이 낫는 것을 뭐하고 연결하세요? 구원과 일으킴과 죄사함을 받는 것하고 연결하는 것이 말이 된다는 거죠.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이 구원의 은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을 회복하는 것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말이 되나요? 이 말씀은 분명히 잘못된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예요. 이러한 내용 자체는 우리가 다 믿는 바이지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내용은 잘못된 게 아니죠. 병이 낫건 안 낫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아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가에서는 여전히 질문이 생깁니다. 왜? 병이 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마음이 딱딱한 자가 장로들을 먼저 청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벌써 낫고 있는 증거죠. 청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데 장로들이나 목사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청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면 자기가 먼저 장로들을 찾아가서 상담이나 기도를 부탁하죠. 왜 자기 집으로 부릅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기름 부음은 왜 받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전히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견해가 있어요. 이것이 주로 저희가 믿는 견해고요. 이 견해가 많은 질문들을 해결해주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가장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견해일까요? 이 14절에 병든 자는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병든 것은 맞는데 그냥 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 가망이 없을 정도로 정말 중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병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 대한 교회의 사역, 장로들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4 and 15.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여기서 병들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캄네라는 단어예요. 캄네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동할 수 없는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중병에 걸린 자들, 죽음을 앞두고 싸우고 있는 자들로 보고 그래서 장로들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는 거죠. 그들이 갈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장로들이 심방하여 장로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청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인 이 프로스칼레오라는 것은 긴급히 부르다, urgently calling 하는 뜻으로도 쓰여지는 단어예요. 긴급하다는 거죠. 죽어가는 성도들. 그리고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장로들이 14절을 뒷부분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시죠. 그를 위하여. 근데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for로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f라는 단어예요. f. 이 f라는 단어가 위치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에는 위에서라는 뜻으로 쓰여져요. 위에서, we, above. 그래서 그 병들어 있는 자 위에서, for가 아니라 위에서, 병들어 누워있는 자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 그 병든 자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병낫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그래서 구원하여 주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믿음이란 그저 믿습니다 하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믿음은 사실 세상 믿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고 어느 종교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신에게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전체 야고보에서 알려주신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나요? 하늘의 지혜인 복음에서 난 참믿음.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천국 복음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둔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죽어가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가 뭐하고 연결이 돼요? 병이 낫게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구원과 주께서 일으키심과 죄사함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여 영원한 구원으로 가고 주께서 나중에 일으키시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으키심에 쓰여진 단어, 영어로 하면 raise예요, raise. 이 에게이로라는 헬라어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쓰여져요. 성도의 부활. 부활을 가리켜 일으키다라는 단어로 쓰신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4.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서 다시 살린다는 단어를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부활의 의미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이가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 부활의 의미로 쓰여진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에게이로 같은 단어예요. 일으키다라는 단어예요. Raise.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구원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일으킬 거예요.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원과 부활과 죄다. 따라서 야고보는 먼저 장로된 자신과 같이 교회의 장로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양들을 위해 끝까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중한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먼저 찾아가 신방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병에서 낫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낫지 않게 되더라도 죽는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구원과 일으킴과 죄사함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영원한 천국 구원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지켜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늘의 지혜로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보살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장로들에게 그 삶을 부탁하고 청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둘로 나누죠.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또 다스리는 장로. 이 장로들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들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 장로들과 성도들의 관계로 증거하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야고보께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신 사역과 같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죽어가는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의 구원과 일으킴과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도 같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복음서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도 우리 장로들의 사역을 똑같이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 여러분 생각나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그 딸을 고쳐줄 것을 청한 사건이 나와요. 그 딸이 죽어가니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고쳐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딸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이 긴급한데도 곧바로 가시지 않고 지체하세요. 그리고 그 피 흘리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을 또 구원해주고 이런 사건이 중간에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동안 회당장의 종이 와요.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는데 딸이 이미 죽었다. 그래서 절망한 회당장이 딸이 이미 죽어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닮아있죠.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딸이 나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믿으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병이 낫는 것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믿음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 곧바로 가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 지치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그 딸을 찾아가 이미 죽어 있는 딸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이야, 일어나라. Arise. 딸이 일으킴을 받게 하세요. 그저 병이 나아서 일으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으킴을 받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죽은 것에서 일으킴을 받게 하세요. 예수님의 사역도 먼저 찾아가 기도하시며 구원과 일으킴을 받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나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근데 너무 군중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예수님을 있는 곳에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줄을 메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온 사건이 있었죠.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셨나요? 내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일으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 걸어 나갔고 이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건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 먼저 찾아가셔서 병을 낫게 해주셨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병을 낫게 해주신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병이 낫게 해주신 것으로 가지 않고 죽은 후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일으킴과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을 죽기까지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병든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참 장로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도 거의 먼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죽은 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일으키시며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장로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뭘 위해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 하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일으킴과 죄사함을 끝까지 받고 누리게 해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교회와 장로들을 참여시키시어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따라서 장로들이 먼저 병든 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낫기를 위해서만 아니라 죄사함과 일으킴을 받는 것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 대신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병든 자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하며 돌아보는 것,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천국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만일 병들었을 때, 우리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갈 때에도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고치실 수도 있지만 야이로의 딸처럼 죽음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형제들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다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장로들이 마치 예수님이 찾아가시듯 병든 성도들, 죽어가는 성도들을 찾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여기에 또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장로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삶과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다 함께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믿음의 기도. 하늘의 지혜인 복음에서 난 믿음의 기도는 우리 형제 중에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고 일으키며 죄사함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은요, 그저 병낫기만을 위해 기도하겠죠. 믿음의 기도가 구원과 죄사함과 일으킴을 받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크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인해 다 믿음으로 의인이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내 형제 자매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지키며 천국 영광에 이르는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서로에게 예수님이 되어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는 이 삶의 본이 되어 성도들을 이끌어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돌아보고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만 아니라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끈끈하게 하나 되어 있는지, 그저 사람의 교제로 끈끈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서로 돌아보는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교제상으로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에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참여되어 살아가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신 장로들, 목사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기도하며 성도들을 죽기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죽음까지도 서로 나누며 기도하며 천국 영광에 함께 이르는 귀한 삶과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되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온 교회가 한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천국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8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힘 넘버 228, verse 1 and 4.